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겐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들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의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함께 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때는 개혁신학의 발전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소식을 최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인 1920년대만 해도 나라의 반에 가까운 인구수가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지만, 지난 60년간 130만 명에서 이제는 30만 명까지 약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기존 크리스찬의 인구가 이제는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교회가 거의 지면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한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죠. 유럽 교회가 사라졌다 혹은 사라져가고 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유럽 교회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통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과장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느낌, 그 현실만은 저희가 현주소를 파악한 데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통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를 굳이 따지자면 한국 인구의 3% 정도, 그리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따지자면 한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1%부터가 선교 대상 국가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선교 강국에서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있을지 20년이 있을지는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 처음 같지 않은 나중이죠. 시작과 너무나 다른 결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자꾸 무능한 제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해와 분석과 해석들을 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를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던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지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크게 달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고생을 했지만 위기와 위험들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따랐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죠. 결국은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알게 모르게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낼 그 한 가지의 하나의 이벤트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엄밀히 따지자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델의 사건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야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삶이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두고 보자면 예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라본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죠. 가족들 간에 속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훔침이 있고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야곱과 다른 점이 한 가지 굳이 따져보다면 여러분, 성인이 된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은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삭을 바쳤던 그 순간 전후로 나눈다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한 그날을 전후로 나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요, 야곱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두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한결같이 야곱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높아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사람의 두 다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날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묵상은 그때 가서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부족한 면모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의 모습을 지켜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참 한글 성경은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는 말을 직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 입 조심해.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말하기를 조심하라. 라반이 해왔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꿈 가운데서마저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라고 본다면 이제 라반을 떠나는 이 시점은 97세의 나이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지요. 100년 가까이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걷고 있던 길에서 돌아설 마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결단의 결여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속임에 속임을 하고요. 거짓에 거짓을 더합니다. 아직 본능에 너무나도 충실한 야곱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만 아직은 마음으로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 삶으로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빼앗았지요. 그를 일로 인해 집을 떠나 라반에게로 왔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네, 이제는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떠났는데 그 떠나는 모습마저 라반을 속이고 야반두어주 하는 야곱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입술로 신하는 것과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이겠죠. 살아온 경험과 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내면적 가치관과 외면적 생활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쉽겠어요? 오래된 자국일수록 지우기 힘든 법이고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그리고 죄가 내 몸과 생각 가운데 이미 깊이 스며들어 있을수록 깨어진 관계가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왔을수록 여러분 굳은 살에 비겼을수록 그 변화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이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게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결코 내 본성과 내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과 내 죄성을 방관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묵상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나 한 교회, 한 나라의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간증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철저히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저희 한없이 받기를 원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두렵습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 오늘이 대속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묵상하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지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은혜에 반응하여 사는 사람일까? 나는 아직도 나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방법대로,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여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일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옛사람을 보며 우리 옛사람을 혹시나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그 한 귀로 다른 한 귀로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가운데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